믿음 합격 시리즈 오늘 세 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사람과 재물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바로 왕에게 크게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가나안으로 올라왔지만은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이좋게 지냈던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소유가 많다 보니 종들이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갈 땅을 정해서 자기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가를 시켜줌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육신은 롯은 육신의 안목으로 이제 소돔을 택하여 그 땅으로 갔는데 그건 자기의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데 자기의 재물이 이 수치의 재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롯을 떠나보내면서 그 모든 재물을 다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축복하고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영적인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사람과 재물을 대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드디어 세 번째, 이번째는 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나 사건, 사고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모두 다 문제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참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되어지고 결단도 하고 순종도 하고 회개도 하고 헌신도 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사람과 재물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과 재물을 대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믿음은 편안한 가운데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를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풍파 중에, 시련 중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대부분 타이든 본이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두렵고 참 하나님은 경배 예배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다 연약하고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문제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된 것이죠. 그때 믿음이 점점 자라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의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돌이키고 태도를 수정하고 교정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체험적 변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 가운데 성도는 제대로 된 실수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입니다. 일부러 실수하고 실패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딱 붙여서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았더니 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은 일시에 한꺼번에 주어진 것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단련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상이 된 재물 때문에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브람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땅이 제한되어 있는데 목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소유가 많아서 제한된 땅에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물질입니다. 이 소유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은 거의 소유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가난할 때는 서로 긍휼히 여기다가 돈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종종 많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없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 싸우지 않습니다. 있는 나라가 자꾸만 다른 나라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갈등이 없어야 하는데 여러분 재벌을 보면 다 거의 다 가족관계의 갈등이 있고 부부관계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적당한 결핍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적당한 결핍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재물이 많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그렇게 잘 지내다가 갈등으로 다투고 원수된 가정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았는데 돈 문제가 딱 걸리면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뭐냐? 돈 문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아침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는데 잠언을 보면은 재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묘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아침 잠언을 보니까 23장 4절에 보니까 4절에서 5절 보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이집트 땅으로 가서 수치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조카 롯과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그 재물의 규모가 점점 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이 보여준 가라고 하는 땅을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도시, 살기 편한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 데라가 205살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습니다. 출발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다시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약속인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땅이 아니에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성경은 점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내려가다가 드디어 멀리 보니까 아주 수풀이 우거지고 좋은 땅처럼 보이는 이집트가 있었는데 그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는 목숨이 위태함을 알고 자기 아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기로 합니다. 누이다 속이고 그렇게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에 가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집트 사람이 사례를 보고 너무나 예쁘게 여겨서 바로의 후궁을 삼으려고 그냥 궁중으로 데리고 가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물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례의 일로 바로에게 큰 그 바로와 바로의 그 집안에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까스로 이제 참 재물을 얻어서 다시 처음 제사를 드린 곳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이제는 세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재물과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재물의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를 합니다. 오늘 8절 보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권리는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이 갈등을 이제 해결하는데요. 이 목적 중심의 사고에서 관계 중심의 사고로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점점점 조금씩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먼저 가야 할 땅을 정하고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가겠다.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가겠다 이거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첫 번째는 혈육관의 싸움이 난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하고 삼촌하고 이 다투고 대립하고 반목하는 거 이건 참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옳지 않기 때문에 네가 떠나라 이렇게 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의 그 이목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원주민으로 거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부자가 된 아브라함과 그 롯 일행이 와서 그 좁은 땅에 살면서 막 그냥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중에서 창세기 11장, 12장, 13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중요한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롯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롯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조카의 그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마음에 영적인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재물이 수치의 재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 재물을 그냥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이제 싫어서 결국은 참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이었거든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아내를 누이다 하고 사례를 그냥 팔아먹어버렸던 쉽게 말하자면 그런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왕이 참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을 줬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재물이 수치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와 악을 본 겁니다. 뭐가 생각나느냐?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딱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억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보면 회개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양쪽에 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으로 인하여 다툼으로 인하여서 싸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했습니다. 바로 적용하고 자기가 욕망하던 그 물질 문제 그것 때문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자기가 조카 롯을 떠나야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카 롯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롯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재물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 관계로 다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먼저 내가 포기해야 합니다. 원수 만들지 말고 인간관계에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불편해도 나중에는 큰 유익이 있고 또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물질을 포기해야 되고 사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신뢰할 때 지식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 명예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관심을 늘 가지면은 건강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이성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신념의 문제로 그 완고한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병든 다 환자들입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이고 우리는 다 환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인 것입니다. 아멘. 깨어지고 부서지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상처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지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모여서 내 죄를 보고 내 안에 악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섬기고 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로 인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단번에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관계를 통해서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내 방법, 내 주장을 내려놓게 합니다. 문제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역시 우리에게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에게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은 내게서 생기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 사람 변화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아서 스스로 변화되는 것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요 변화도 선물인 것입니다. 그때 고정관념이 깨어집니다. 완고한 자아가 깨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저 정말 길들여지지 않았던 망아지처럼 횡포를 부리던 그 고집과 주장이 적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변하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걸 보고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육적인 애착을 끊어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육적인 애착을 끊어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통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봤습니다. 요단을 바라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말할 때 가나안 땅을 이야기했는데 요단은 롯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요르단을 바라본 것입니다. 요단을 바라본 것입니다. 요단 지역 저 있는 평야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라본 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 히브리어로 라아 되어 있어요. 이 동산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탐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 쓰인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 작동한 바라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롯은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롯은 약속의 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요단 평야를 탐내면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물이 넉넉합니다. 에덴 동산 같습니다. 비옥한 과거에 이집트에서 잠시 경험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그 땅을 바라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유혹의 땅, 죄악과 불신의 땅에 롯은 미혹이 되었습니다. 욕망에 의해서 행동하는 이 롯은 그야말로 교만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가리워졌다, 덮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죠? 롯이라는 이름이 눈이 가려졌어. 눈이 덮였어. 안 보이는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또한 뭐냐면 이탈,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탐욕으로 인해서 봐야 할 곳을 보지 못하고 봐서는 안 될 곳을 롯은 본 것입니다. 롯은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 원해서 욕심을 위해 아브라함을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롯은 요단의 도시 지역들을 머물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흘러들어가느냐 하면은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축을 하던 롯이 점점점 화려한 도시 문화에 이제 이끌려서 그곳으로 이사하면서 악한 지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란 말은 남색이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동성애를 말할 때 이 소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 죄악된 도시로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은 롯은 그곳에서 이제 몇 주 후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말씀을 나눌 겁니다만은 큰 시험을 만나게 되고 롯의 딸들로 인한 그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암몬과 그 다음에 모압이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요르단과 시리아가 됩니다. 이 나라들은 철철히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는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긴 시간 동안 설명합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롯과 같은 육의 사람과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애착관계를 끊지 못하고 영적 생활에 유익이 되지도 못하는데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불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 세상 나라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별하고 손절하고 헤어져야 할 사람을 계속 붙들고 끌려다니고 집착하고 있는 것, 이건 큰 불신앙입니다.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돼요. 스스로 재앙을 불려드리는 격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주변에 목사님들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느 한 친구는 전화하고 오면 항상 이렇게 물어요. 뭐 별일 없느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화를 할 때 별일 없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치 별일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보면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원혼을 했어요, 하루는요.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하고는 오늘부터 딱 꺼야 되겠다. 정말 껐어요. 정말 껐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저 한국 가 있는데 완전히 껐어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 남의 이야기 이런 것만 하니까 제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언언하고 기도하고 딱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끊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끊어야 할 사람, 단절시켜야 할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이 기억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탁월한 영성신학자 게리 토마스가 쓴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적인 혈육적인 정 때문에 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하면은 엄청난 파괴, 엄청난 고통, 엄청난 시련은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 안 맺으면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사람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서 그분이 사모하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분들에게서 돕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래서 인간관계를 정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세상 세속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전화하면 또르르 달려가가지고 어디 다른데 좋지 않은 데로 가고 이런 사람들은 끊으세요. 끊어야 됩니다. 반드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산 야곱은 그는 형 에스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분노한 형 에스와 같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가 됐죠. 안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가 야곱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노했습니다. 정중히 노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애들도 있습니다. 동물도 좀 있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안 가겠다. 형하고 같이 안 가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스가 뭐라고 하냐면 또다시 제안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나의 부하 몇 사람을 너와 함께 가게 하겠다 했습니다. 군사 몇 명을 보내서 너를 호위하며 보호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야곱은 또 노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 에스가 어떤 사람인지 야곱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는 육의 사람이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은 너무나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길과 에스의 길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육적인 관계, 혈육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여러분의 믿음 신앙 단속을 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관과 가치관과 신앙관이 같아야만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맞지 않는다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못해요. 형식적인 부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는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반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자꾸만 강조하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혼을 장려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한 자매와 형제들을 대화하다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 자매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거리두기 작업을 허용하신 것을 제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지나간 그 헤어짐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아라, 죄책감도 가지 말아라, 아파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너 자신의 연민에게도 빠지지 말아라, 연민도 하지 말아라 당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나 드디어 이혼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만남과 헤어짐을 주관하시는 우리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고 해방이 되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그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개를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번에 어떤 목사님이 개를 어디서 데려와가지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가 있다가 개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개 때문에 몸살을 하고 개 때문에 굉장히 너무 우울하고 개 때문에 현상금을 걸고 그랬다 해서 제가 위로는 해드렸습니다. 새벽에 제가 기도하니까 그분에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개 정리해라. 내가 개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전달하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보호받고 또 공급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몰라도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출발점은 같아도 마지막은 완전히 다른 길에 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하기 전에 미리 막지 않습니다. 가만히 둡니다. 그리고 결정과 선택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해요. 근데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고 난 뒤에 고통과 시련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한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다음 장에부터 그 일 후에, 그 후에라는 시제 접속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요, 앞에 일하지 않냐고 뒤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가르쳐 주지만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뒤에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변화와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감정이 다 여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 그 사건으로, 그때 그 문제로, 그때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장과 고집과 고정관념, 자존심을 깨뜨린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경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비합니다고 해서 겸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에 개입할 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정말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중에서도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건 때문에 내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물질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세밀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에 대한 설명과 이해와 해석을 하게 하고 또 태도와 자세를 수정하고 교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시험은 성도에게만 찾아오는 독특한 기회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험을 이겨야만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한 문제를 통해서, 가장 인간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오묘한 섭리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석이 되면 그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해서라도 우리에게 참된 변화와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고 욥의 이야기가 그렇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재물과 사람에 대한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격려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깁니다만은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은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아침에까지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말씀대로 해보면은 하나님은 이유와 해석과 설명을 해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해보지 않고는, 해보지 않으면은, 해보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해볼 때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뭐 이렇게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 기록해 놨어요. 롯은 스스로 자기가 눈을 들어서 요단 땅을 봤습니다. 저리 봤습니다. 안 볼 땅을 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보게 한 것입니다. 한때 아브라함도 롯처럼 스스로 자기 눈을 들어서 이집트를 보고 선택했다가 큰 경고를 받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두려운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멈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본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부터 쭉 나오면서 13장에 이르러서 오늘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비전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딱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보여주면 순종하겠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순종하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보고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비전을 절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재물을 내려놔야 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뚜렷하게 보여요. 뭘 위하여 살 것인가를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게 합니다. 자꾸 내려놓게 합니다. 믿고 의지했던 재물과 인간적으로 참 혈육적으로 가까웠던 이 조카와 헤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헌신과 희생의 그 개념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희생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그 부요함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시고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떠나 메시아 공생의 길로 예수님은 자원하여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다 당했지만은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었더니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린 결정은 지나고 보면은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냐고 결국은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저 사람 변화되었다고 말할 때는 재물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고 저 사람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절대로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자아, 에고, 자존심이 깨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듯이 예수님 닮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내 눈이 욕망의 눈인지 믿음의 눈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거리를 두고 떠나보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마음의 애착관계를 정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에 시선을 집중시키시길 바랍니다. 물질적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기 싫어지는 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거 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때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사람과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 시험에서 실패하지 말고 승리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변화와 성장과 믿음이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